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진행의 장량입니다. 북한 청취자들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노동당원 회의에 만약 누군가가 반바지 차림으로 출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북한은 당이 지급하는 인민복을 보통 입는다고 하죠. 그런데요, 미 의회 의사당에서 일하는 연방 의원들은요, 보통 남녀 상관없이 정장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연방 상원들의 옷차림에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상원의 복장 규정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연방의회에는 상하원 모두 공식적인 복장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불문율로 정장 차림을 엄격히 요구해왔죠. 남성의 경우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 차림을 해야 하고 여성은 소매 없는 의상과 발가락이 드러나는 구두가 금지됐습니다. AP통신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펜실베니아주의 존 패터맨 상원의원이 반바지를 입고 반소매 셔츠 혹은 모자가 달린 티 등 편한 복장으로 다닌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장 규제의 강제성을 없앴다고 보도했습니다. 패트맨 상원의원은 지난 선거 유세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또 복귀하면서 편한 옷을 선호한다고 했죠. 신문에 따르면요, 이 패터민의 의원에게 이 같은 복장은 회복을 상징하며 그는 정장 입는 것을 강요받는 걸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터민 상원의원은 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정장을 입었습니다. 척 슈머 대표는 자신은 계속 양복을 입을 거지만 상원의원들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복장 규정 완화가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의 공화당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자신은 캔자스주를 대표하며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는 것은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고 장례식 복장 역시 고인의 가족에 대한 예의라면서 상원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예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은요, 나는 내일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갈 거라는 농담을 던졌는데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상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청바지에 부츠를 신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고향 미주리주에서 워싱턴 의사당으로 온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자신은 보통 다른 날에는 정장과 넥타이를 입는다면서 복장 규제 완화를 반겼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복장 규제 변화가 없는데요. 공화당 상원 코커스 거의 전원이 복장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서한에는 상원은 명예와 전통의 장소이며 상원은 미 국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미국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곳이며 필요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입니다. 라면서 신성함을 보호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국가적인 추세를 따르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갤럽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남성 중에 단 3%만이 대부분의 날 비즈니스 정장을 입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약 10년 전에 14%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고요. 여성들도 대부분 같습니다. 자, 대세를 따라 캐주얼한 옷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과 신성함을 고수하기 위해 정장을 입을 것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시아계 이민자. 다양한 인종의 미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이민자 대부분이 미국 이민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 결과 아시안 이민자의 73%는 과거로 돌아가도 이민을 다시 선택할 거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들 중 대다수가 미국에서의 교육과 재정 상황이 개선됐다고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 카이저 패밀리 재단과 LA 타임스 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조사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태어난 다인종 성인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1,320여 명이 아시안 이민자였습니다. 아시아계 응답자 중 44%는 미국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고 다양한 부분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응답자의 30%는 언어와 관련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58%는 미래에도 계속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11%는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재이민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87%가 경제적 및 직업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이민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베이비 부머 노숙자. 미국의 주택가격이 급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노년 베이비붐 세대 중 노인들의 노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노숙 인구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노숙자 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 추세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베이비붐 세대는 더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들의 초기 직장 생활 기간 동안 경제 침체로 그들의 재무 상태는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불안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50세가 된 후 처음으로 노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은퇴자들은 두 가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생활비가 오르고, 정부의 팬데믹 지원도 끝나고, 특히 일부 지역의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노인들은 큰 재무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노년 인구가 45%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요양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2022년 11% 증가했는데요. 만약에 주택 위기가 계속되고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면 노년 미국인들 사이의 노숙 문제는 거의 확실히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78차 UN 총회가 뉴욕 UN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죠. 먼저 윤 대통령 연설 주요 내용 알아보죠.
네, 윤 대통령은 20일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연설 일부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라트비아에 이어서 18번째로 연단에 올랐는데요. 연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력 침공과 이 무기 지원에 대한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날 박진 외교장관도 나왔는데요. 비슷한 발언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media reports emerging from the recent Russia DPRK summit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위협이라면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연설 동안 북한 대표단이 자리에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에 북한 대표단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하루 앞선 1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뭐 북한에 대한 규탄, 러시아에 대한 비판 비슷한 내용이네요. 주요 내용 알아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면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강조했는데요.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And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과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 상대적으로 자제하면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먼저 북한 문제를 매년 연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또 취임 첫 해에도 북한 문제를 거론했었는데요. 올해도 그 핵심과 해법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언급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특히 지난해 언급됐던 타이완 해협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관련된 메시지는 올해 연설에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해석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연설 당시에 북한에서 대표 한 명이 참석해 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언제 연설했습니까?
네, 유엔 총회에서는 모두 196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98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 연설이 있는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일 오전에,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일 오후에 연설했고요. 북한은 26일에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 회사 채널리시스가요.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채널리시스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에서 탈취한 약 2,19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거래소로 사용이 증가했다는 것 이외에도 주목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네, 체인얼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 2021년부터 이미 여러 러시아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사이버 범죄 조직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자,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에도 큰 해킹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자루스는 지난해 6월에 이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를 해킹해서 약 1억 달러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이후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탈취 자금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된 게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체인얼리시스 보고서는 북한이 이용하는 이 러시아 거래소들이 국제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서 이 북한의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의 사이버 협력을 우려하면서 이들 국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들어보죠.
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부차관보는 지난 6월에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을 통해서 주요 수입을 확보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인식할 경우에 더 대담한 악의적인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자들께서 많이 읽은 기사를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UDCG 15차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또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의 정복 운동을 저항하고 있고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와 그 파트너들의 결의와 용기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전술에 대해서 오스틴 장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에 의존하면서 전황을 장기화하려고 있다면서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런 접근이 잘못됐고 시간이 그의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UDCG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UDCG는 2022년 4월에 미국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위해서 출범한 50여 개 국가의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네, 자, 이 최근 회의에서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사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어떤 지원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교전 국가의 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지뢰 탐지기,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죠.
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로 무장한 자국민을 가장 두려워하는 만큼 이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유포로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9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과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보원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북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핵 또 인권 문제와의 관계도 설명을 했네요.
네, 박 부차관보는 핵과 인권 문제가 서로 깊게 연결돼 있고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주면서 내부로는 여러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이 이날 정보 봉쇄 깨기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축사를 했는데요. 북한 주민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윌슨 회장은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라디오 방송의 강화와 첨단 기술 개발, 또 북한 내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한국의 민간단체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발언 나왔습니까?
네, 한국의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화와 협력, 제재와 압박 모두가 제한적이었다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돕는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이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 일은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아울러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법제화에 소극적인 군수공업부 관계자와 가족 천여 명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걸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방증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단체 관계자들은 또 라디오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여러 수단을 통해 한 달에 3,000개에서 3,500개를 북한 내 대도시와 접경 지역에 보내고 있는 SD카드를 1년 내 6만 가구, 장기적으로는 60만 가구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통일방송을 비롯해서 북한 관련 3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NED는 2022-2023 회계연도에 관련해서 4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 농사가 답이 아닐까요? 자식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한 가지일 텐데요. 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번 주 생활 속 경제, 미국의 사교육 시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학생들이 꿈꾸는 나라, 미국. 유학을 꿈꾸는 이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 나라를 꼽을 수 있지만 미국이 단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21-2022년 학기 기준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약 95만 명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을 볼 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문과나 이과 그리고 예체능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대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그리고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등과 더불어서 줄리아드나 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음대를 비롯해 미술 쪽으로는 시카고 예술대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워낙 훌륭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예 저학년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미국의 공교육을 경험하고 습득하려는 거죠. 자, 학구열이 높은 집단이 선망하는 나라 미국.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학구열은 어떨까요?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학사 학위 제공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공교육 위기. 미국이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고등교육기관 이전 공교육기관과 관련한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 학업 평가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NAEP가 공개되는데요. 이게 어떤 평가인지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uccess also comes from identifying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recognizing where progress is being made.
교육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NAEP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NAEP가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하네요. NAEP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최근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수학은 1990년 이래 그리고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사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닉 프레이타스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More and more surveys are revealing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our public education system.
많은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공교육 시스템에 더 많이 좌절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해법은 바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프레이타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미국. 한국에서는 이 전체 교육 가운데 사교육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UA 등 이 대기업형 사교육 기관이 엄청난 규모로 발전돼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국의 이 사교육 공화국이란 타이틀까지 붙을 정도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이 한국과 같은 그 대기업형 사교육 기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난 2022년 1,0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산업은 거의 9%에 달하는 연 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오는 2028년에는 1,772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요 과목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하죠? 미국에서 사교육 수업 비용, 그러니까 이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 사교육 과외 비용은 대략 시간당 $15에서 $80 사이입니다. 비용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혹은 어느 과목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과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주요 과목 위주로 미국에서의 과외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수학입니다. 교사와 1대1로 수업을 할 경우 이 시간당 최대 $100까지 하고요. 학원에서 배울 경우 시간당 $50에서 $80의 비용이 듭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약 $60가 든다고 하네요. 독해와 작문의 경우 시간당 수업료는 보통 $40에서 $60 하고요. 과학은 보통 시간당 $40의 과외비가 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오스틴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for som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for my child. You know, first of all, it is critical.
우스틴 씨는 자신은 공교육 제도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통한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과목이 흔히 말하는 영어나 수학같이 소위 말하는 그 주요 과목 과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목 사교육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음악은 어떤 악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과외 비용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의 경우 1대1 수업은 시간당 $40에서 $100 하고요. 그룹 수업은 시간당 $50 정도 합니다. 바이올린 수업은 시간당 $55에서 $75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첼로는 시간당 $50에서 $100 한다고 합니다. 체육도 볼까요? 테니스가 대표적인데요. 시간당 $20에서 $25 하고요. 골프는 시간당 $80에서 $120가 듭니다. 수영도 이 사교육, 체육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시간당 $70에서 $100가 든다고 하네요. 자, 학생 누구나 다 이런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진보 성향의 연구소 등은 이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냉전은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기간에 세계 정치를 이끄는 주된 힘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세계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이 서구권 국가들을 이끌었습니다. 서구권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갖춘 동유럽 국가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권과 동구권 어느 쪽에도 묶이고 싶지 않은 국가들이 비동맹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냉전과 싸운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트루먼 독트린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 1947년 3월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선언한 외교 정책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 위협에 놓인 나라들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와 터키 두 나라가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두 나라에 군사 원조를 실시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와 터키를 장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실시한 또 다른 정책은 마샬 플랜이었습니다. 마샬 플랜은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유럽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은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48년 6월 소련은 독일의 베를린 서부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베를린 봉쇄가 시작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항공기에 석탄과 식량, 의약품을 싣고 베를린 상공에서 내려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은 1년이 넘게 진행이 됐고 때로는 항공기들이 몇 분 간격으로 착륙하며 계속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을 도왔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약 28만 차례 비행을 통해서 250만 톤가량의 보급품을 베를린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1949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럽에서 소련군을 방어하는 합동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나토 첫 회원국은 벨기에와 영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나토가 결성되고 6년 뒤인 1955년 소련과 동유럽 동맹국들 역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합동군사조직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했습니다. 1953년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스탈린의 죽음으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새 지도자와 만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1955년 7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 니콜라이 불가니니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도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항공으로 서로의 군사기지를 사찰하는 데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나중에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누구도 제네바에서 열린 이 회의를 실패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 시대에 세계 최강 대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악수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상황은 계속 변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는 몇 년 동안 긴장이 고조됐다가 완화되고 또 몇 년 동안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정부들에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설립하고 아시아 8개 나라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은 남베트남에 군사 고문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장악한 북베트남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도움은 나중에 미국이 피비린내 나는 오랜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험준비교육의 개척자 스탠리 카플란을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기준의 하나로 지원자의 SAT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AT는 스칼리스틱 어세스먼 테스트,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의 약자로 미국 대학위원회 칼리지 보드가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미국의 4천여 개 대학 외에도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대학들도 SAT 성적을 지원자 선발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뉴욕의 한 지하 단칸방에서 조그마한 학원으로 시작해 오늘날 거대한 SAT 시험 준비생 훈련기관을 이뤄놓은 스탠리 H. 카플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카플란사, 즉 카플란 인코퍼레이티드는 세계 여러 나라에 40개가 넘는 캠퍼스를 갖고 SAT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 준비, 언어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국제 교육 시스템은 놀랍게도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조그마한 지하방에서 어린 소년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스탠리 카플란이라는 소년이 1938년 이웃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스탠리 카플란은 1919년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유럽인 라트비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 가정이었습니다. 스탠리 카플란은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중시 사상이 밑바탕이 됐다고 늘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업은 수도관 수리업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어머니 에리카는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에리카는 지하 방을 각종 책과 백과사전, 발명가와 탐험가의 전기 등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7살이 된 스탠리는 동네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조그마한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손으로 쓴 회원권을 만들어주고 책 반납이 늦은 경우는 벌금을 물리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9살이 됐을 때는 가르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스탠리는 다른 아이들이 의사 놀이를 할 때 자신은 선생님 놀이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스탠리는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는 대공황이 몰아쳤습니다. 카플란 가정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관 사업이 파산해버린 아버지는 불안장애에 시달렸고 나중에까지도 완전히 정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스탠리는 집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를 2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건너뛰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 공백이 있었음에도 스탠리의 가르치는 천재적인 능력과 그동안의 학원 경험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한편 자기 반의 비공식 수학 보조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의 인사 담당자가 스탠리에게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시간당 25센트씩을 받고 과외 수업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불과 14살이던 스탠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탠리는 16살 때 뉴욕 시립대학인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스탠리는 1939년 전학년 2등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티 칼리지 대학원으로 진학해 1941년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티칭, 즉 가르치는 일이 스탠리가 원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스탠리는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시내 다섯 군데 의대에 유태계에 할당된 자리가 다 차버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태인 가정 자녀들의 의대 진학 열풍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스탠리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이 의대에 진학하지 못한 건 인종 문제 때문이었고 그것이 부당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의대 진학이 좌절되자 스탠리는 어렸을 때 이웃 아이들을 상대로 도서관을 운영했던 지하방에서 과외 학원을 열었습니다. 19살 때인 1938년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사는 위층 창문에 스탠리 H. 카플란 교육센터라는 사인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6년 어느 날 엘리자베스라는 학생이 스탠리에게 새로운 대학 수능시험 SAT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는 그 시험의 성격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험의 안내문은 학생들에게 공부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SAT는 학생의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탠리는 그렇더라도 어떤 시험에 대해 공부를 안 한다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믿었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탠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수학과 독해력을 거듭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은 분석력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다음 엘리자베스는 쉽게 SAT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스탠리 카플란의 훈련이 대학 입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지하교실은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스탠리가 학원이 잘 됐는데 기뻐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이라도 유명 대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의 수준을 높여주는 데 기여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1951년과 1957년에 좀 더 넓은 공간과 교육 장비를 갖춘 학원을 새로 열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스탠리는 당시의 전통적 교육 통념을 뒤엎고 학생들에게 수능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학원 기업을 설립한 것입니다. 혁신적인 그의 교육 방식과 교육 자료, 학생들에 대한 굳은 믿음은 극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시험 준비 교육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학원이 나날이 커지자 1960년대 카플란사는 17군데 교육센터를 마련하고 SAT뿐만 아니라 GMAC, MCAT, GRE 등 여러 가지 대학과 대학원 시험 준비반을 개설했습니다. 이들 과목은 경영대, 의대, 법대 등 전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의 수능 시험입니다. SAT가 학사 과정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일반적인 시험이라면 이들 시험은 젊은이들이 평생을 몸바칠 특수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탠리의 성공에 찬사를 보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위원회, 칼리지 보드와 SAT를 주관하는 교육 테스팅 서비스는 SAT 점수란 가르쳐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스탠리가 허황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연방통상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은 스탠리 카플란의 교육이 실제로 학생들의 SAT 점수를 높일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카플란은 공식 시험 준비 센터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교육계에서의 인정도도 높아졌습니다. 1983년에는 미국 대학위원회가 카플란을 연례총회에 연사로 초빙했습니다.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변두리의 존재라는 인식과 대우를 받아온 지 46년여 만에 그는 대학위원회의 연사로 초빙이 된 것입니다. 스탠리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이런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리는 카플란사를 1984년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에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카플란 교육센터는 명칭이 카플란 주식회사 인코퍼레이티드로 바뀌었습니다. 신문 발행에 초점을 맞추었던 워싱턴 포스트는 카플란 매입으로 대형 미디어와 교육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스탠리 카플란이 타계한 2009년 카플란 인코퍼레이티드의 수강생은 100만 명으로 추산됐고 연 매출은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매각 후에도 스탠리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교육기관에 나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스탠리 카플란은 5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육사업에 열정을 바치고 나이 75세 때인 1994년 은퇴했습니다. 그는 부인 리타와 함께 리타 제이와 스탠리 카플란 가정기금이라는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이 기구는 교육은 물론 보건, 예술, 유태인 사회, 사회복지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스탠리 카플라는 2009년 8월 23일 뉴욕 자택에서 9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SAT 시험 준비생 훈련 기관을 창설한 스탠리 H. 카플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홍콩 당국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추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과 중국 당국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규정한 1984년 영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시위를 벌였지만 중국은 2020년 7월 사람들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법화한 국가보안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 후 홍콩에서는 26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수십 명의 사람들은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관리들은 홍콩에서의 억압적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비판자들, 특히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7월 초 홍콩 경찰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홍콩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8명의 운동가들에게 각각 13만 달러에 가까운 현상금을 걸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해당되는 입법회 의원 출신인 네이선 로, 테드 후이, 데니스와 변호사인 케빈 얌, 민주화 운동가인 빈 라우, 애나, 엘머 위엔, 크리스토퍼 멍 등입니다. 8월 중국의 국가보안경찰은 적어도 4명의 운동가 가족 집을 급습해 12명 이상의 가족을 심문했고 한 운동가의 전처와 아들, 딸, 며느리와 다른 운동가의 부모와 두 형제를 심문했습니다. 매튜 밀러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이 같은 행위는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 해외의 개인들을 위협시키고 침묵시키며 그들의 귀환을 강요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억압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홍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는 해외에 사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에 대한 홍콩 당국의 지속적인 가족 괴롭힘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 당국에 민주화 운동가 가족들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중국 정부가 기본법과 영중 공동선언에 의해 보장되는 홍콩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